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4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다시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받아보시는 말씀 항상 그 셀폰 키면 보고 계시죠? 입으로 암송하고 계시죠? 아멘. 안 하셨으면 내일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화기 켤 때마다 우리 받은 말씀 먼저 묵상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올해 안에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 우리 만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한 것은 이 물이었습니다. 1차적인 필요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필요했어요. 사실 물이 필요했던 것은 이 물 때문에 더 이상 이 우물가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경멸에 찬 눈빛 그리고 그녀를 향한 질책들 손가락질 분명히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걸 알고 있어도 그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을 얻어서 다시 우물가에 오지 않는 물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멸시와 조롱을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물이 아니라 상처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샘솟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이 여인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 물을 주시는 줄 알고 예수님께 당장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말씀은 그녀가 이렇게 물을 길러 온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더 이상 질책과 그런 비난 섞인 눈빛을 받고 싶지 않은 원인이 바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아니라 그 남편을 찾았던 자기, 그 남편 때문에 행복을 좌우했던 자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남편에게 찾았던 것이 가장 큰 그녀의 인생의 문제임을 그래서 그녀가 지금 물을 원하지만 그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복음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녀의 가장 깊숙한 아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인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질문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정말 얼마나 이 여인 놀랐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것 한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도 정말 죽을 때까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수에 대해서는, 이 아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게 우리에게도 하나둘씩 있어요. 없으면 너무 감사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둘씩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실수이건 내 상처이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 그렇게 너 그런 줄 안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침묵이 얼마간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내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이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점쟁이처럼 남편 없다고? 내가 아는데 너 다섯이 있었던 거 아는데 너 그래 맞아 너 다섯이 있었어 지금도 있었지만 그건 네 남편 아니야. 너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잖아. 남편이 없다 하는 거 내가 다 알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네 남편 없었다고 뭐 그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그놈이니 그래 네 남편 없었다는 말도 맞아 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맞췄지 라고 하는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왜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발견한 것은 그 반대구나. 그 반대구나. 예수님이 내 남편이 그래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야. 네 말이 맞다. 참되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용납입니다. 아멘. 용납이에요. 인정과 존중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그래 맞아.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네가 원하던 사랑 해주지 않았어. 네가 지금도 구하고 있는 그 사랑, 지금 있는 남편도 너한테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아. 그래서 맞아, 네 말이. 네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용납의 말씀이며 인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온전히 그녀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 성진 형제처럼 참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더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상처가 많고 누가 상처가 없고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실패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건, 사람들이 잘하는 건 욥의 친구들처럼 비난하는 일, 그 실패와 수치를 보면서 판단하는 일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조해 주는 것 같아요. 공감해 주는 것 같고 용납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 뒤에 붙여 그래 네 마음이 어떻게 힘들겠니? But 그러나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못할 일들을 정말 주제넘게 제가 느끼기에는 말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자기가 해결사가 된 양.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상처와 수치를 공감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려면 그 상처와 아픔을 보아야 해요. 느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수치와 내 실패를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픔을 보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다 죄인 되잖아요. 다 여기 있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못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나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그래도 너 조금 더 할 수 있었잖아. 조금 더 했어야 되잖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아.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때 너 네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때 네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리고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용납해 주시며 네 탓이 아니야.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인정해 주시며 그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나, 그 상처 때문에 스스로 미워하고 있는 나를 용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acceptance.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다. 너 어쩔 수 없었어. 너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괜찮아.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용납, 용서가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라고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을 죄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다 인정하시면서도 그래 네가 그 죄 짓는 거 맞아 그 죄 질 거 아시는데도 주님은 그래도 네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 라고 하시며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랑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용납, 용서 있는 그대로 용납하심, 지을 죄도 용서하심인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생각하고 누리고 있다면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fully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분의 용서와 용납은 완전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주님의 용서고 용납하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심, 완전한 용서와 용납인 것을 십자가가 그러한 것을 알 때 우리는 오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실패해도 다시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심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거절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 영주권 없어서 안 돼 라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랬고 너 학력이 모자라서 이 학교는 입학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죠. 더 지나고 나면 나이가 들면 너는 당신은 재력이 없어서 우리 노는데 끼워줄 수 없어.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이 싸게 거절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거절을 당하며 경험하며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못된 것만 배워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거절할 줄만 아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내가 당한 것처럼 내가 오르지 못할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도 밝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민사회를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성공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잘 되면 모르겠어요. 한 번도 좋아하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족이라도. 나보다. 참 우습죠? 그런 거절과 상처를 받은 우리, 배운 우리에게 거절하고 상처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그런데도 우리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렇게 상처 입히고 거절하는데 거기 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우리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 안에는 용서와 용납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용납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세상이 거절하고 차별하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내 본연의 가치와 존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내 가치와 존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존엄과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대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차별과 거절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존엄과 가치를 찾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존엄을,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존엄과 가치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인도 어렴풋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인도 어렴풋 알았다는 것이 내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겠구나. 예배의 문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이 점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내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fully accept 하실 것을 내가 아는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아니면 예루살렘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때, 지금이다 라고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거 장소가 아니라 뭐다? 예배 문제는 그 대상의 문제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는 누구를 예배하는지 그 대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굴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 몸짓으로 찬양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 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누구한테 예배드리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예배의 대상은 남편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족이고 사랑인 것을 내가 남편, 저 남자에게서 찾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건 인정이고 사랑이고 용납이고 평화고 여러분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 누가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습니다. 남자든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 우리는 목마름만 더할 뿐이지 그것은 채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변질시켰다라고 개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고 썩지 않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자기가 만든 신이니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쉽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딱딱 떨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우상이 이만큼 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해요. 안 주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쉬워요. 더 정성을 다해봐. 그러면 그 우상이 줄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죠. 도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수억을 갖다 줘도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지 않으면 나 그거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지 않으면 너 오지 마 나 보기 싫어 라고 하시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임을 또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은 안 그래요. 우리 할머니 예전에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큰 나무 이거 그 빨간 줄 둘러놓고 할 때 그냥 안 가세요. 소복에 찬빗으로 머리 빗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갑니다. 그래야 우상이 반응하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두르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면 다른 것들이 나를 괴롭혀요.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정말 진심으로 드리기 어려운 우리가 바로 죄인인 우리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감사의 대상이 잘못됩니다. 소망의 대상이 잘못돼요. 다른 것에 감사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결국 밖에 나가면 다른 것을 찾으며 살아요. 다른 것으로부터 소망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만 끼면 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자식 문제가 끼면 다 그냥. 그게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품고 다른 것에서 감사의 대상을 찾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거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자기의 욕망이 드러진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무서워요. 우리가 간증, 은혜 받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관심이 있는가 돌아봐야 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모습과 이야기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를 살았던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은 인생인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고요. 하나 그러나 분명하게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 다 없어져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 정말 로열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다른 목적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면 예배는 익숙함, 기대 없음의 연속일 뿐일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내가 이런 예배를 드렸나, 이런 말씀을 드렸나, 주보 한 장 남는 거지. 무슨 예배를 드렸고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우리는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을 거고요. 주여 주여 해도 여전히 불만족하고 목마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너무나 목마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거 청산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마르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만족이 없다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목마름을 가라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솔직한 나의 모든 심정을 다 쏟아 놓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보낸 시간, 내가 사랑했던 거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죄와 허물, 내 아픔과 상처, 내 걱정과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진심으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건데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지 나 몰라요. 그러나 주님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배운 거, 내 거 아닌 거, 내 신앙 아닌 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문제가 남편이 아니라 예배였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여인이 그토록 목마른 것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결핍한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저 남자에게서, 이 남자에게서 찾았던 것이 잘못임을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라.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라. 다른 것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메시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통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다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것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만 나에게 빛이 되어주실 것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열매는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있는데,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도 좋고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데 없어. 나한테 있어.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너의 목자이고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내가 네 마음속에 감추어진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고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너를 지키는 목자가 바로 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가슴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고백은 빈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빈말이 아님을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가치는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엇나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포기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분의 가치, 그분의 오직 이루고 싶어 하시는 사명은 바로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죄인들에 의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Come with me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목마릅니다. 나 목자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가득해요. 주님 나에게 와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채우려 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고 그래서 회복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만족이 있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